109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109편 말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으시면서 느끼는 것이 이 시를 저작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뭔가 억울하고 분하고 감당 못할 마음의 부담을 안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이 일로 인해 주어지는 모든 아픔을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복수해 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다윗의 생에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마음 아팠던 적이 언제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경우가 예상되는데 대체로 구약을 공부하는 분들이 이 시편 109편의 배경으로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다가 그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도움 받았다는 것 때문에 사울 왕이 도엑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제사장 85명을 살육하고 그 가족들을 다 함께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 그때가 역사의 배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2장 내용을 보시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함께 했던 사람들과 여러 날을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에게 두 가지 도움을 주는데 성전에 하나님께 바쳤다가 물려낸 떡이 있어서 그 떡을 줘서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게 하고 또 다윗이 첫 번 전쟁이었던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의 칼을 빼앗아 오게 되는데 그 칼을 하나님 언약궤 곁에 늘 배치해 두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있었던 칼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 광경을 도엑이라는 에돔 사람 사울의 부하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나중에 사실을 다 사울에게 밀고 하게 되죠. 그래서 화가 난 사울이 이 제사장을 찾아와서 이 도엑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제사장들을 자기들 손으로 죽이는 것이 끔찍한 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방인 에돔 사람이었던 도엑을 시켜서 제사장 85명을 한 자리에서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자행하게 되는데 이 시편 109편의 배경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여서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를 간청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 시편 109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절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왜 가만 계십니까? 저것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1절 말씀 잠잠하지 마시옵소서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은 사울에 대한 다윗의 섭섭함과 분노인데 나는 사랑으로 대하고 좋은 뜻으로 상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내게 악으로 갚고 이런 모진 일로 내게 갚으니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그가 아프면 찾아가서 노래 불러주고 수금 타고 그렇게 해서 그 통증을 치유받게 만들고 여러 차례 죽이려 시도했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도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또 동굴로 쫓겨다닐 때 여러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내 손으로 해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그를 또 살려보내기도 하고 언제나 그렇게 선의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예의를 다 지키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한 사람을 해치는 것도 끔찍한 죄인데 85명을 함께 죽이는 이런 죄를 지은 것을 보고 나는 사랑으로 대하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데 그는 내게 항상 거짓으로 대하고 이런 무자비한 살육으로 대하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보복해 주실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를 아주 통분한 마음으로 토로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 곁에는 악인과 사탄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겠습니까? 사람이 사람 곁에 자기 곁에 악인만 있고 사탄만 그 곁에 있어서 하는 일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내 곁에 그래 누군가 착한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지 악인이 그 옆에 있고 사탄이 그 곁에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말 끔찍한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죄인의 판결을 받게 해주시고 가족들이 다 몰락하게 하시고 또 경제도 몰락해서 일용할 양식도 없게 하시고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후손들도 땅에서 다 끊어지게 하시고 이런 끔찍한 내용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누구의 멸망을 자손 대대로 망하도록 기도하는 이런 내용의 기도가 이게 옳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눈에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를 사랑해라. 신약의 윤리에서는 이런 자세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광경 속에서도 그들을 저주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오히려 눈물로 기도하실 뿐이죠. 사도 바울이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가 당한 고난을 보면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사람으로서 겪지 못할 일을 평생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다는 말이 분이 나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너희들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헐벗어 입게 해라. 이것이 신약의 윤리이고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한 구절만 뚝 따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줄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가능한 줄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약과 구약의 신학 사상이 점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에 있어서 물러설 줄 알고 화해할 줄 알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완성된 신약에서의 가르치는 말씀의 의미이죠. 물론 구약 시대 때는 이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워낙 분기탱천하니까 그런 역사의 끔찍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가 당했던 일이 너무나 극심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일을 말하는 것이지 그가 말했던 이런 저주 기도가 오늘도 가능하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결코 그 다음 말씀이 오늘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남을 저주하는 그 사람이 자기도 저주받게 하시고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 사울 일행이 끝없이 자기를 저주하고 모함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분한 마음에 그렇게 할 수는 있었겠지만 결코 그것이 온전한 사상이나 완성된 신앙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서 31절 말씀까지는 이제는 자기를 위한 기도로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한 기도로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환난에서 남을 저주하는 것으로 내가 완성되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은 나를 저주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후반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상처 주고 고통 있게 만들고 정말 내가 내 영혼이 멸망의 경지에 빠지게 되는 것에 어려움을 당하게 했지만 그래 자기를 고백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22절 말씀 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도 수척하고 이런 자기 처지를 말합니다. 자기 존재가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그림자야 잠깐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없어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바람에 불려가 버리는 것처럼 내 삶이라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다 그렇게 되었고 나라는 존재는 마치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존재인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럴 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머리를 흔들고 진저리를 치는 이 비참한 처지가 내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참고 인내해도 그것이 소용없이 오히려 칼로 돌아오고 보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한 마음에 이웃의 멸망을 일구월심으로 그렇게 구해보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십 그것만이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전하게 벗어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나를 사람의 저주 가운데서도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결국은 저주하는 것이 다윗의 결론이 아니고 이런 마음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만 호소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풍성하셔서 어떤 사람의 모함과 역사의 고통 가운데서도 능력히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내셔서 우리 의의를 정오의 해같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그 상황 속에서 용서를 가르치시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용서를 가르치고 누구도 신약에서는 저주하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온전한 신앙의 정신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